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재개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군용기와 포격 공습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와 라파 지역에 집중됐다며 현지 병원들이 부상자 치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일론 레비 이스라엘 전시내각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지난 주말 칸 유니스 지역에 공습을 가하는 등 400곳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가자지구의 20곳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이 지역을 벗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유치원, 학교, 놀이터와 이슬람 사원 근처 또는 내부에 하마스 지하갱도망 800여 곳 중 지금까지 500곳을 제거했다면서 이는 하마스가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이용하고 있는 추가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가자지구의 하마스 중심부에 대한 지상작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지상작전으로 이날까지 사망한 자국 병사는 76명이라고 밝혔고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 대변인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각각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 참석 뒤 귀국하는 기내에서 이루어진 헤르조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요르단강 서안지구 상황과 관련해 극단주의 정착민들에 의한 폭력 행위 등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해리스 부통령은 가자지구 분쟁 종식 이후 가자지구 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국가 해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바스 수반과의 통화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지와 자기결정권 등을 강조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제하에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통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사장은 이스라엘과 서안지구를 방문한 뒤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분쟁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군은 어제 이라크에서 공습을 통해 이란 연계 무장 세력 5명을 제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인근에 위치한 이들 세력의 드론 기지를 겨냥해 임박한 위협에 따른 자위적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인 이슬람 저항군은 이날 조직원 5명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앞서 미군과 연합군이 시리아 북동부 루말린 상륙 지점에서도 다연장 로켓 공격을 받았으며 다만 인명이나 기반시설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2,500명과 시리아에 900명의 병력을 각각 주둔시키면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IS의 확산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이 인접한 홍해 남부 공역을 지나던 상선 세척이 4차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상선 중 한 척이 예멘 내 시아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피격됐지만 사상자는 없었다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미군 구축함 카니함이 이들 상선의 구조 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세 대의 드론 공격을 탐지해 모두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나쁜 소식에 대비해야 한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독일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은 단계별로 전개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토는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우리는 나쁜 소식에 대해서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재정 지원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이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에 이어 한국도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남북한 간 위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오늘부터 5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 호놀루루를 방문해 북한 인권 관계자 등과 만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가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최고기온은 2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이어 한국도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남북한 간 위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북한은 핵 위협을 고도화하기 위해 또 한국은 이에 맞선 억제력 강화를 위해 향후 위성의 추가 발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첫 독자 개발 군사정찰 위성이 당초 계획대로 궤도상에서 작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의 4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현재 필요한 궤도에서 운행이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수개월 동안 필요한 준비를 거쳐서 전력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른바 4.25 사업에 따라 정찰위성 1호기를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민간 우주탐사업체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이후 이 위성은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해 발사 1시간 18분 뒤인 2일 오전 4시 37분쯤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고 이로부터 5시간 10분이 지난 오전 9시 47분엔 한국 내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4.25 위성 1호기는 우주 환경에서 원격으로 진행하는 우주 궤도 시험과 군 주간의 운용 시험 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본격적인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25 사업은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위해 한국군의 독자 정찰 위성을 자체 연구 개발 등을 통해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4.25 사업에 따른 정찰 위성 확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삼축 체계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학규 대변인입니다.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공격 등 도발 징후가 감지되면 그 표적을 선제 타격해 공격을 차단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앞서 지난달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천리마 1형 로켓에 실어 쏴 올렸습니다. 이 위성은 이후 500여 킬로미터 고도에서 지구 주위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미한 당국이 확인했고 세밀 조종 기간을 거쳐 정식 임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앞서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를 처음 시도했을 때 위성체에 탑재한 광학 장비가 3m급 해상도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정찰 위성의 통상 기준인 서브미터급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이 이번에 쏘아올린 위성은 지상에 있는 최소 가로 세로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해낼 수 있는 고성능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간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탐지와 추적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 위성의 촬영 장비 해상도가 떨어져 전술적 가치는 낮지만 핵 공격의 주요 타깃을 식별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시절 초에 수비터급의 해상도의 위성 가지고 서로 상대를 찍었던 거죠.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핵 전략의 초기 단계를 구상해 낸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러한 그 역사적 수술을 밟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북한은 모두 추가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내년 4월 2호기 발사를 이어가면서 2025년까지 고성능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를 갖춘 800kg에서 1톤 무게의 중대형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위성을 발사한 뒤 여러 대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미리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당중앙 전원회의 통해서 정찰위성에 대한 성공과 거기에 대한 이제 향후 계획들을 일정한 기간을 설정한 계획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마 이제 1호기 발사에 고무된 방식으로 해서 2호기부터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에 관련된 발언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 우호국들과 북한의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독자 제재 등 북한의 추가 발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로 안보리가 무력화한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이런 조치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한일과 호주의 독자 제재 그리고 미 우주군 관계자의 북한 정찰위성 불능화 조치 가능성 언급 등을 비난하며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도 4일 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두둔하면서 자국의 정찰위성 발사는 비판한다며 이중기준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추가 발사를 위해 자신들의 위성 보유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적극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의 힘의 증가를 상쇄하는 조치를 또는 자신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한국과 미국이 한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거리낌 없이 북한의 힘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할 거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격렬한 수사로 일종의 억제성 경고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한국과 위성 경쟁에 들어간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첫 위성 발사는 한국보다 빨랐지만 위성의 현격한 성능 차이가 비교되는 상황에서 특히 해상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지원 확보에 열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그 해상도를 이제 고도화시키고 높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세밀한 움직임까지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수준, 그게 러시아와의 어떤 기술 협력 아니면은 부품 협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러시아로부터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특히 우주와 항공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예, 미한양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 유포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알렌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과 홍석인 한국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가 1일 서울에서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열고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해외의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차관은 이러한 위협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 데 강력한 기반이 될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를 묻는 VOA의 질의에 외국의 정보 조작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문제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함께 동참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MOU 체결은 외국의 정보 조작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협력과 공통의 접근, 상호 강화된 정책 솔루션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 인식의 명백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MOU를 통해 미한 양국은 외국의 허위 정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을 개발하고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영내 및 전 세계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외국의 정보 조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해외의 정보 조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었습니다. 3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the public opinion.
지난달 한국 국가정보원은 중국 업체 등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언론 홍보 업체 하이마이와 하이주는 정상적인 한국 내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하기 위해 언론사명, 도메인을 실제 지역 언론사와 유사하게 제작한 뒤 한국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며 한국 디지털 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했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또 다른 한 곳은 해당 사이트들과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인 뉴스와이어를 활용해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등 친중 반미 콘텐츠를 유포해 한국 내 여론조성에 악용하기도 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구글 클라우드 자회사인 글로벌 사이버 보안기업 맨디언트의 중국의 영향력 활동 보고서에도 이번 활동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서 중국의 국내 사이버 영향력 확대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글로벌 관여센터는 지난 9월 발표한 중국이 글로벌 정보 환경을 재편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국제정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다양한 기만적이고 강압적인 방법들을 사용한다며 중국의 정보 조작은 선동과 허위 정보, 검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중국의 정보 조작 노력은 글로벌 정보 지형을 재편하고 편견과 격차가 생겨 각국이 경제와 안보 이익을 중국에 종속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겨냥해 점점 더 기만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은 악의적인 의도를 퍼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틱톡만이 민주주의에 대한 유일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입니다. 미국 내 사용자만 1억 5천만 명에 달하지만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에서 퇴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정보 조작 노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이런 종류의 침략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앨런 처관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해 외무성 관리들과 악의적인 해외 정보 조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노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가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은 이날 한국 서울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과 각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이번 부처 간 회의가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양국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심화하고 협력 분야를 계속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에린 바클레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담당관과 강주연 한국외교부 국제기구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습니다. 국무부는 두 수석대표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한동맹의 힘, 그 중에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국 대표는 2022년 서울에서 제1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에는 워싱턴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비난을 일축하며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띄게 증가한 북한의 도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일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 비난 담화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관련 논의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고위 관리들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3자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두와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내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양측의 실용적인 조치에 대해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조짐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북한의 도발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확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30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강하게 비난하며 앞에서는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서는 군사력을 휘두르는 것이 미국이 선호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대미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의 신뢰도를 높이려 한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남은 과제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정찰위성 자체의 성능보다도 위성을 실어보낸 우주발사체의 성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곧 ICBM 위협과 같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ithout question. That's essentially the same technology it needs from a delivery system perspective.
정찰위성이든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든 전달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수년간 화성 17형과 18형 등 ICBM 발사에 성공을 주장해왔고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도 성공했다면서 북한이 이 같은 시험을 할 때마다 정보를 얻고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프로그램이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도 BOA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통해 ICBM 발사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무커 박사는 북한의 위성은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발사체의 신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성 발사체인 천리만은 화성 17형의 발사체와 기술적으로 동일하며 위성을 우주 궤도에 더 빨리 올리기 위해 천리마가 더 작은 탑재체를 싣는다는 것과 한 단계 더 많은 발사 과정을 갖추고 있다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은 어떤 이유로든 보유하고 있는 ICBM을 계속 발사할 것이며 여기서 얻은 정보는 북한으로 하여금 발사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시스템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달 21일 밤 10시 43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ICBM 기술의 추가적 진전보다는 발사 신뢰도를 점검했다는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의 ICBM 기술은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미 2017년부터 화성 17형의 실전 배치를 주장했고 고체 연료 기반의 화성 18형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같은 주장에는 기술적으로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실전 배치와 운용이 가능한 ICBM 전력을 보유하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이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ut I think, you know, but in terms of, you know, having a deployable, operatable ICBM force.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서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시험 발사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하겠지만 북한은 오랫동안 적은 수의 실험 성공만으로도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ICBM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 추가로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북한이 추가 발사를 한다면 시험 발사가 아닌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과시하는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도 북한 ICBM 기술이 성숙해졌다면서 미사일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what I would say is that their ICBM technology has matured.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북한은 미국 본토인 북미 전역을 목표물로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유일한 문제는 그 탄두가 지상과 충돌로 폭발할지 여부라며 탄두가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견뎌낼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ICBM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 남은 과제는 아직 확증되지 않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사일이 정상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것과 재진입체가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면서 ICBM이 무기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통과해 꽤 오랜 시간 충격을 이겨낸 뒤 다시 진입하는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nother to have it fly out on a normal trajectory and have a
또한 로켓 앞부분에 장착된 탄두가 실제로 불타지 않고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는지, 만일 핵무기를 탑재한다면 탄두를 충분히 작게 만들 역량이 있는지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우리는 실제로 북한이 실험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ICBM이 실제 위협이 되려면 재진입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구 대기권을 넘어 우주공간으로 날아간 발사체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고도 100km에서 약 6천에서 7천도에 이르는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이 고열을 탄두가 버텨내야 하고 또 대기권에 기류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탄착지에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정밀 제어 유도 기술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충분히 크고 튼튼한 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제는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ICBM은 거의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진입체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이 ICBM 발사체기를 일부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험된 재진입체와 재진입 감속 하중 등 가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무기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의 재진입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프로그램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술적 도움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러시아가 핵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북한이 포탄 제공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ICBM 기술의 완성을 위한 대기권 재진입체 관련 엔지니어와 전문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certainly cannot rule that out. I think we have to take that seriously that that may be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박사도 BUA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주 발사체나 ICBM 로켓의 부품 등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는 만큼 북한이 도움을 원하는 미사일 분야에서도 러시아가 확실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9일 한국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려는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각 회원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의무사항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 주재 스위스 대사는 지난 13일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대북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안보리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보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대북결의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은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 위반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기밀로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매년 두세 차례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오픈 브리핑 형식의 회의를 통해 각국의 제재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베리스빌 대사의 발언은 최근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장 연설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베리스빌 대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현행 유엔 제재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조치라며 우리는 이 조치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다양한 이행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화를 통해 북한 상황에 대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각국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베리스빌 대사는 각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특정 제재를 잘 이행하는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90여 개 유엔 회원국 중 이행 보고서를 한 번도 내지 않은 나라가 여전히 약 8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는 아일랜드와 튀르키예 단 2개국에 불과합니다. 베리스빌 대사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행보고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가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 편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라는 사실을 유엔 회원국들에 상기시킨다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조속히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유엔 회원국의 대북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정기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일 우리는 중국이 탈북민을 포함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만한 최근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국회가 30일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의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중 억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국제 협약인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고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 이탈 주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중국에 억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국 정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등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단둥, 창바이, 투먼 등 북중 접경 도시 등을 통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인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 강제 북송과 고문 등 인권 유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 내 고문과 인권 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일본인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행태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브랜든 윌리엄스 하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윌리엄스 의원은 포괄적인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 민간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점점 더 불안정하고 호전적인 환경 속에서 미국이 일본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일본 시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North Korea in particular is guilty of grave human rights abuses against the Japanese citizens.
이어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피해자들의 상태에 대한 북한의 무자비하고도 명백한 기만이라며 예를 들어 북한은 납북자 중 8명이 북한에서 자살,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들의 사망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의원은 북한의 이런 행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다며 북한이 일본과 일본 국민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로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It's unimaginably cruel. North Korea's treatment of Japan and its citizens is nothing short of evil.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일본인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윌리엄스 의원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일본과 함께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렇게 신이 있고 중요한 동맹국이 포각적이고 불량한 정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윌리엄스 의원은 지난 7월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와 사망한 납치 피해자 유해 송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일본인 납북자를 위한 정의 추구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5월 초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과 댄 설리반 의원 주도로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상하원의 두 결의안은 현재 별다른 진전 없이 각각 소관상임위원회인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만 2002년에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이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을 맞아 현대판 노예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 증가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전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볼커 트리코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2일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을 맞아 전날 발표한 비디오 영상을 통해 전 세계 노예 피해자가 5천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4명 중 1명은 어린이들이라며 현대판 노예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노예 제도는 뒤처지고 권리가 거부된 사람들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노예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 생산수단을 빼앗긴 채 남의 소유물이 돼 불임을 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전통적 의미의 노예 제도는 이제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유엔은 다른 형태의 현대판 노예가 21세기에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는 강제노동과 어린이노동, 인신매매, 노예 등 신분의 대물림, 강제결혼 피해자 등입니다. 이들은 대개 협박과 폭력, 기만, 권력남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요로 거부할 수 없거나 벗어날 수 없는 착취 상황에 직면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현대판 노예제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습니다. 호주의 국제인권단체인 위크프리 재단은 이를 VOA에 이 단체가 올해 발표한 2023 세계 노예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구 1,000명당 현대판 노예가 104.6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현대판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재클린 주도 라르센 디렉터는 북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현대판 노예의 실제 규모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수치는 북한 내 현대판 노예의 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보다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는 학대를 가하는 주체가 시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 정부란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르센 디렉터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법기관에 의지할 수 없는 현실,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들마저 농업과 도로건설 등 강제 무급 노동에 동원되는 상황,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 만연을 꼽았습니다. 국무부도 이런 북한의 강제 노동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을 맞아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귀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며 노동 착취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을 전용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이런 북한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황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증진하고 개선하며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탈북민은 북한 내 김정은 일가족 등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전 국민이 사실상 현대판 노예라고 말합니다. 지난달 30일 체코 찰스 대학에서 3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에 대해 강연한 탈북민 출신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10살, 8살, 7, 9살 되면 선인단 네팔 매매서부터 강제 노동의 피해자가 되고요. 그리고 북한 자체가 이제 성분으로 모든 시민들을 나누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성분이 다르면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강제적인 결혼이잖아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 이제 10년, 12년 동안 군사복무, 다 강제노동 그들에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하면서 월급 받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것 자체가 없고 그냥 하루 3식 밥만 먹일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뭐 아파트 짓는다든가 뭐 도로 건설하든가 모든 것에 동원되고 인구의 저는 2,300만이 모두가 강제 현대판 노예제 피해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 정권은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지만 학생들에게까지 충성의 자금을 강제로 걷고 감옥에서 노동 착취를 통해 얻은 생산물을 모두 정권이 가져간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더 부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도 자신들은 김씨 정권의 고급 노예였다고 강조합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지난 2010년 워싱턴을 방문해 가진 강연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고 북한 외교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도 지난 2017년 미국 하원 청문회 출석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The reason why I gave up all the privileges and economic benefits was that I felt I could not let my sons lead a life like me as a modern-day slave.
태 의원은 당시 망명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모든 특권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한 이유는 내 아들들이 나와 같은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워크프리 재단의 라르센 디렉터는 북한의 모든 형태의 현대판 노예제가 즉시 폐지돼야 한다며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 기업들이 해야 할 조치들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를 향해 이런 조치는 국가가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근본적인 박해와 차별을 해결하고 국가가 강제노동을 허용하는 법률을 폐지하며 그 관행을 범죄화하는 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각 정부는 북한 정부가 강제 노동 착취를 통해 생산한 제품들이 해외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담은 맞춤형 지침서를 모든 공급망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르센 디렉터는 그러면서 광범위한 제재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글로벌 공급망에 유입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들어오는 의료, 신발 제조, 섬유, 화장품, IT 서비스, 제약과 같은 부문의 상품에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일가족의 일상적 삶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책이 체코어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유럽에서 고개를 드는 신전체제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번역을 맡은 체코 교수가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1347년 개교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인 체코의 명문 찰스 대학교에서 30일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그린 책 가려진 세계를 넘어 체코어판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영국에서는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박지은 씨와 한국 출신 최설인 작가가 지난 2019년부터 프랑스어와 중국어, 한국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출간한 이 책의 체코어 제목은 북한에서의 나의 삶입니다. 찰스 대학교에서 2002년부터 한국학을 가르치는 토머스 호락 교수가 번역했습니다. 호락 교수는 이날 BOE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인 동료로부터 책을 소개받아 읽은 뒤 큰 감명을 받아 바로 번역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유럽 사람으로 읽으면 이렇게 그 거의 충격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궁핍한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국민에 대한 억압 아니면 그 부자유 그런 거 많이 와닿았죠. 제가 뭐 그러니까 7, 80년대 그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라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그 뭐 데자비처럼 감정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체코는 뭐 북한처럼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니었죠.
이날 출판 기념회엔 얀 피셔 전 체코 총리와 홍용기 체코 주재 한국 대사, 체코 주재 핀란 대사 등 프라하의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저자인 박지은 씨와 최설인 씨도 직접 참석해 북한 주민들의 최근 실상과 이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박 씨는 뷰에이에 프라하의 많은 매체가 인터뷰를 요청해 바쁜 하루를 보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체코는 친숙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도 체코는 낯선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체코슬로벤스코라고 부르지만은 거기 뭐 북한 해외 노동자들도 나와 있는 거고 옛날에 뭐 저희 살 때 체코 영화도 봤던 적도 있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체코도 이제 가장 이제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두가 힘써주고 있다는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가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또 힘을 내지 않을까.
가려진 세계를 넘어는 남북한 출신 두 여성이 영국에서 우연히 만나 5년간 대화하며 서로의 체제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선입견을 하나씩 지워가며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담백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체제에 대한 직접적 비판보단 박지연 씨의 조부와 부모, 자녀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주민 통제 등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런 북한 정권의 압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주민들의 강인함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런던에서 열린 영무판 출판 기념 행사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영국 상하원 의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등 저명 인사들이 직접 혹은 영상을 통해 축사와 찬사를 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호락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옛 동유럽의 사회주의와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코도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북한은 그러니까 사회주의란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개인 기본 인권이 무시되고 철저하게 당에서 정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 아마 전체주의 수준으로 따지면은 아마 뭐 북한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나라가 현재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전체주의 나라. 북한은 차원이 완전 다르죠. 완전히 뭐 신격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그 신격화해서 완전히 그 뭐 종교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그 의식까지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노력은 체코에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체코와 헝가리 등 옛 유럽 공산국가의 일부 시민들 사이에 고개를 드는 전체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향수, 가짜뉴스 등 허위 선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에도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 학생들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체코를 그 공부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된 교재도 없고 그냥 인터넷 접속이 안 돼서 치열치열 그런 체코를 못 듣고 못 읽고 100년 이상 된 고전을 그냥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그 자기 꿈도 실현하지 못하고 그냥 그 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느낀 바가 아주 컸습니다. 다시 그런 뭐 그 엉뚱한 뭐 선동, 선전 그러니까 사회주의 한번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많이 가슴에 와닿았죠.
체코는 1948년 북한과 수교한 뒤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냉전 해체 후 북한 체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19년 각각 체코 국회 등 정부 대표단의 통역으로 북한을 두 번 방문하고 한국에서도 3년 가까이 체류했던 호락 교수는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락 교수는 프라하에 북한 대사관이 있지만 존재감은 거의 없고 찰스대학을 비롯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평양 외국어대학 체코과 학생들을 만난 뒤 느꼈던 슬픈 감정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체코를 그 공부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된 교재도 없고 그냥 인터넷 접속이 안 돼서 치열치열 그런 체코를 못 듣고 못 읽고 100년 이상 된 고전을 그냥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그 자기 꿈도 실현하지 못하고 그냥 그 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느낀 바가 아주 컸습니다. 다시 그런 뭐 그 엉뚱한 뭐 선동, 선전 그러니까 사회주의 한번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많이 가슴에 와닿았죠.
호락 교수는 체코가 북한의 교육 등 인적 교류를 제한해도 청년들의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유학생을 외국에 보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지현 씨는 이날 행사 뒤 찰스대 학생들과 북한 실상에 대해 대화하며 극악한 전체주의가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체코에서 북한에서의 나의 삶이란 제목으로 판매를 시작한 이 책은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358 체코 코로나, 미화로 16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투데이 일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적대 행위로 인해 인도주의적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만 천여 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보고됐는데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이었습니다. 또 220만 명의 인구 중 1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모든 지역이 크게 파괴됐습니다. 음식과 물이 거의 없고 사람들이 피할 피난처도 없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월 7일 하마스의 행동은 야만적인 테러 행위로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을 시작했다며 하마스는 모든 측면에서 무의미한 참사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moment calls on all of us to empathize with the plight of Israelis and Palestinians.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현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곤경에 공감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중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민간인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요구하는 결의안 2712호를 채택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하마스와 다른 조직에 의해 억류된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에게 완전하고 신속하며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전투 중단을 포함해 이사회가 채택한 많은 중요한 내용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urgently scale up the flow of food, water, and medicine. The first of five U.S.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급히 식량과 물 그리고 의약품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세의 비행기 5대 중 첫 번째 비행기가 49톤의 영양가 있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싣고 엘 아리쉬에 착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급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분명한 것은 이것이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유엔과 이스라엘, 다른 기부국들, 그리고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하마스는 병원을 포함한 민간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며 이는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하마스의 이 같은 행동이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할 이스라엘의 책임을 줄여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민간인의 죽음은 비극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동 인류애를 인정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가 그들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안전을 누리면서 함께 살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